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속에 있는 우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그 적은 양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량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이 좀 더 한 얇았으면 적은 분량이었으면 읽기도 쉬울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신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에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면은 굳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남겨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과연 그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 만약 하나님이 신녀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말한 대로 구원에 있는 것이라면은 이미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는 그럼 성경은 아무런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치대로 하면은 구원 얻었으니까 성경은 졸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대학에 그 수시 입학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아직 수능 시험도 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이미 대학에 입학을 합격을 한 그런 상태가 된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대학에 합격을 해놓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그 수능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합격을 했으니까. 공부하는 목적, 학교 다닐 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합격을 내놓은 학생들은 학교에도 잘 안 나오고 뭐 나온다 해도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나 아니면 대학에 필요한 것을 미리 또 뭐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고 해요. 한쪽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써 공부하는데 다른 쪽에서 이미 합격했다 하면서 느긋하게 놀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할 분위기가 망쳐진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신자로 부르신 것을 구원에다 그 목적을 둬버린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경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안 문다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 그것은 결국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교회도 성경도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문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많은 성경이 또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분을 믿어라. 그러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뭐 몇 줄이면 끝날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이처럼 많은 말씀을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성경을 읽는다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보탬이 과연 되는 것인가? 반대로 성경을 적게 읽는다면 거기에서 구원에 방해가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의 양이 많고 적고 그것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도 신자의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그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고 또 복음서는 그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대개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거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건 모두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깨달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라면은 말한 대로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양으로 우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왜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을 믿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예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오신들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그분을 믿게 된다고 해도 그걸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구약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도 아주 짧게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네 권 필요 없고 한 권이면 충분할 것이고 바울서신 이런 것도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바울서신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서신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방해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바울서신이 없어서 신자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결국 신자의 구원의 능력은 바울서신에 있다 이런 말도 돼버립니다.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좀 호응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있는 이유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세상에 계시되어 있는 이런 것이나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물음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가 없으면은 구원에 이상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만약 창세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구원의 능력은 창세기나 성경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 창세기란 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구원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창세기를 없애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린 말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내려진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답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택해서 믿게 하기 위한 그래서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오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보면 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요, 믿음이나 영생이란 말의 의미조차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영생의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믿는,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리고, 영생은 내가 믿음의 대가로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저 먼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영생을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나 영생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서 이해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생을 갖다가 뭐 천국이란 먼 나라 들어가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영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생은 그래 영원히 사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그것으로 영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이걸 행할 거니까 이걸 보고 너희가 날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도 그렇고 바다를 걸으신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가 누구시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들으면서 좀 복잡하다 뭐 혼동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제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이 뭔가 잘못된 이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견을 해요. 예수님 발견하고는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26절 2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은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쉽게 생각되는 것은 아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답을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러한 뜻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부름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 말한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먹으면 배가 부르죠. 지금 예수님 말한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꼭 뭔가를 내가 실제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배가 충만한 그런 배부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란 게 뭐냐면 다른 말 자기만족입니다. 배부름 자기만족이죠. 내 욕심이 충족된 것이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배가 불렀든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기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배부름이죠. 그리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1등하고 이런 것들도 부모에게 자기 배부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내놔라. 뭐 떡을 내놔라는 지금 그런 것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떡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먹을 것 그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모든 걸 가리켜서 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을 27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썩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썩은 양식이다. 27절을 보십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은 양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썩은 양식.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양식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 여기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가리켜서 썩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걸 몽땅 가리켜서 썩은 양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만 지금 국한시켜 생각하지 말고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에 썩은 양식이 뭐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죠. 예수 믿고 복받자.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것이 누구 만족을 위한 겁니까? 바로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내 만족, 내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이 모두가 뭐냐면은 분명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썩은 양식이 뭡니까? 바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 헌금, 봉사, 교회에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썩은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썩은 양식이 되고 헌금이 썩은 양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만족, 내 배부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게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역시 썩은 양식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관심이 뭐냐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이미 확정되어진 것 아닙니까? 제 말 맞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의 피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흘린 피로 인해서 신자의 구원은 확고분홍한 사실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이걸 누가 움직일 수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믿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을 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로, 믿는 자로 시작하는 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란 더 이상 자기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죠.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인데, 그걸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자기 구원에 불안함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관심을 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신자가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천국이 욕심낸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좋은 세상 살아보자 이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합당한 대로 남으려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됐거든요. 왜?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7절을 다시 보면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 이런 말. 일하지 말라. 일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지금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을 향해서 일한다, 일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이제는 믿으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 지금 이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위해 일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 보고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한대로 성령님의 소가 아니고 우리들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믿을 걸 요구하는 게 성경이라면은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썩은 양식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냐, 믿으라 이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영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묻는 게 바로 본문이고 바로 복음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걸 자꾸 혼동을 해요. 대개 신자들이 구원을 자꾸 나의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걸 자꾸 여기는데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신자에게는 구원만 얻으면 다 된다는 거. 이건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근데 구원을 얻으면 다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의 욕심을 내고 예수를 찾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대로 하면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결국 자기 꾼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 안 한다. 이게 자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장차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것, 천국 간답니다.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말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했죠.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양식이었거든요. 예수님 말한 그 양식을 보세요. 예수님 말한 그 양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고 예수를 배부르겠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배부름이고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기 욕심과 자기 양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만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나를 찾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신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선지자가 했던 일들, 사도들이 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게 뭘 말해주냐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사도가 이렇게 했다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인들은 믿음을 갖다가 잘못되어 있죠. 믿음을 내가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삶과 상관없이. 이게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썩은 양식을 일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살았던 사고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눈치면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분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지 믿는다 그려놓고는 나에게 불량 같으니까 피해버리는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의 모든 일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리 여기시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 다녀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교회를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거든요. 혹은 복받기 위해 다닌다거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구원 얻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면은 구원받다 확신이 없으니 혹시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다녀두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지 구원이 뭔가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돈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항상 묻는 것은 뭐가 아버지의 뜻이냐 항상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예수의 피로 구원 얻게 했다는 이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부름을 입었는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내가 친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버린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 배부름과 내 만족을 일하는 썩은 양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없죠. 왜?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자랑하라고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로 모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자발적으로.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날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항상 이것을 물으셔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물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믿어야 한다는 거. 여기만 신경 씁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자꾸 여기만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자꾸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버지를 이루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찾아보지를 못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믿음의 시작도 못해보고 죽는 것이 지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일을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진 세월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담아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부를 주신 겁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죠. 기본으로 자꾸 주신 것을 자꾸 가지게 일을 쓰다 보니까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를 찾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에 총은 기본으로 주지 않습니까?
총을 주는 이유는 나가 싸우라고 주는 겁니다. 싸우라고 총을 지워줬는데 군인이 그 총 들고 나가지는 않고 자꾸 총을 달라고 일을 쓰고 있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싸우라고 총을 줬는데 자꾸 총 달라 하고 있을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믿음에 대해 불안해하지를 마세요. 믿음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로 이제 자발적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아버지 뜻에 정당한가 신자다운 삶에 정당한가 하나님이 준 믿음에 정당한 삶의 모습인가 자꾸 돌이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다시 말하지만 믿기 위해 애쓴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믿음으로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싸우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 은혜를 아신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영원한 멸망의 저희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시고 구원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하는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들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간 세월이 바로 이르간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허비할 수 있고 힘쓸 수 있는 삶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